로마서 21번 메시지. 영광의 후사들 4. 외적으로 모든 것이 합력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지난 메시지에서 언급된 과정을 피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성령이 탄식하며 간구하는 목적이기 때문입니다. 아버지 하나님은 그 영이 탄식하는 목적을 알기 때문에 모든 것으로 합력하게 하십니다. 그 영의 간구함을 말하는 26절과 27절 다음에 28절은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성령은 우리 안에서 탄식하고 우리를 위해 간구하며 아버지 하나님은 선을 이루기 위해 모든 것을 합력하게 함으로써 이 간구에 응답하십니다. 모든 것들로 번역된 단어는 헬라어로 모든 일들, 모든 사람들, 모든 것들, 모든 것 중에 모든 것을 의미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은 주권 있는 분으로서 모든 것을 안배하십니다. 그분은 당신에게 얼마나 많은 머리카락이 필요한가를 알고 계시며 당신에게 몇 명의 자녀가 있어야 하는가를 알고 계십니다. 당신의 자녀들에 대해 불평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하나님은 당신에게 필요한 만큼 알맞게 자녀를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주권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알고 계십니다. 그분은 당신에게 순종을 잘하는 자녀가 필요한지 말썽을 부리는 자녀가 필요한지를 알고 계십니다. 그분은 당신에게 아들이 필요한지 딸이 필요한지를 알고 계십니다. 거듭 말하거니와 그분은 알고 계십니다. 그분은 당신에게 선을 이루기 위해 모든 것들과 모든 일들과 모든 사람들로 합력하게 하십니다. 마치 하나님은 당신을 위해 모든 사람들을 희생시키는 것 같습니다. 아내에 대하여는 남편이 희생물이고 남편에 대하여는 아내가 희생물입니다. 자녀에 대하여는 부모가 희생물이고 부모에 대하여는 자녀가 희생물입니다. 누가 그런 일을 할 수 있습니까? 오직 하나님 뿐입니다. 나는 주님께 주여 당신은 왜 나를 위해 모든 사람을 희생시킵니까? 라고 말했습니다. 나에게는 나와 함께 봉사하는 모든 형제들과 모든 교회들까지 나에게 희생물이 되는 느낌이 있습니다. 그러나 당신이 고통을 받을 때 나는 더 고통을 받습니다. 아내가 손해를 볼 때 남편이 더 괴로워하며 자녀들이 고통받을 때 부모가 더 고통을 받습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 선을 이루기 위해 모든 것들과 모든 일들과 모든 사람들로 합력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운명을 미리 결정하셨습니다. 이 운명은 우리를 위해 모든 것들로 합력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안배 없이는 결코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우리의 운명은 하나님의 맏아들의 형상을 본받는 것입니다. 우리는 아직 하나님의 맏아들의 형상 안에 완전히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은 선을 이루기 위해 모든 것들로 합력하게 함으로써 계획하고 모양을 이루고 일을 수행하십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가 성장하는 동안 그분은 모양을 갖추어 갑니다. 우리는 모든 위로를 받아야 합니다. 만일 당신에게 좋은 아내가 있다면 그 좋은 아내에 대해 주님을 찬양하십시오. 만일 당신에게 어려운 아내가 있다면 그 어려운 아내에 대해 주님을 더욱 찬양하십시오. 당신에게 좋은 아내가 있든 어려운 아내가 있든 좋은 남편이 있든 어려운 남편이 있든 순종을 잘하는 자녀가 있든 말썽을 부리는 자녀가 있든 당신은 위로를 받아야 합니다. 당신은 주님께 주여 나는 실수할 수 있고 또 지금까지 많은 실수를 했지만 당신은 결코 잘못될 수 없습니다. 나의 실수들까지도 당신의 손 안에 있습니다. 만일 당신이 내가 실수하는 것을 원치 않으신다면 당신의 새끼 손가락을 움직여 상황을 바꾸시옵소서. 그러면 내가 실수를 저지르지 않을 것입니다. 모든 것이 당신의 손 안에 있습니다. 라고 말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당신은 모든 위로를 받아야 합니다. 그러나 당신은 너무 극단으로 치우쳐서 아버지께 고난을 주시라고 기도할 정도로 그렇게 신령해지지 마십시오. 고난을 달라고 기도하지 마십시오. 그 대신 당신은 아버지여 나를 시험에서 건져내소서. 모든 형태의 고난들로부터 나를 건져내소서. 모든 분열을 내게서 떠나게 하소서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당신이 이렇게 기도하더라도 때로는 어려움이나 고통들이 당신을 찾아올 것입니다. 그런 것들이 올 때 불평하거나 괴로워하지 말고, 아버지여, 이것들에 대해 당신께 감사합니다. 아버지여,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라고 말해야 합니다. 이것이 합당한 태도입니다. 고난들이 오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말고, 고난들이 당신에게서 떠나기를 아버지께 구하십시오. 그러나 고난이 올 때 실망하지 말고 받아들이십시오. 아버지여, 가능하다면 이것을 거두어 가소서. 나를 당신의 임재 가운데 두시고 모든 고통과 고난을 떠나게 하소서라고 계속 기도하십시오. 우리는 한편으로 이렇게 기도해야 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에 대해 기뻐해야 합니다. 그 이유는 우리로 그분의 맏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해 모든 것이 그분의 손안에 있으며 우리의 닥쳐온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이 형상을 본받음이 우리가 영화롭게 되기 위한 준비입니다. 이제 31절을 보겠습니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우리는 이 말들을 우리의 인간적인 관념으로 받아들여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뜻대로 우리를 위하지 않고 그분의 뜻대로 우리를 위합니다. 32절은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라고 말합니다. 이 구절에 있는 모든 것이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판타라는 단어인데, 그것은 모든 것들과 모든 일들과 모든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모든 사물들과 일들과 사람들이 우리에게 값없이 주어졌습니다. 우리는 모든 것이 선을 이루기 위해 합력하고 있음을 믿어야 합니다. 우리의 대적들까지도 우리의 선을 위하고 있습니다. 누가 능히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을 송사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를 송사할 자격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분은 우리를 의롭다 하십니다.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10절에서는 그리스도가 분명 우리 안에 계시지만, 이 구절에서는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우편에 계십니다. 이와 같이 한 장에서 그리스도는 양쪽, 즉 우리 안에와 하나님의 우편에 계십니다. 그리스도는 어디에 계십니까? 그분은 그 영이시기 때문에 어디에나 계십니다. 그분은 하늘에도 계시고 땅에도 계시며 하나님 우편에도 계시고 우리 영 안에도 계십니다. 26절에서 그 영은 우리 안에서 간구합니다. 그리고 34절에서 그리스도는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 간구합니다. 그렇다면 우리 안에서 간구하는 분과 하나님 우편에서 간구하는 분, 이렇게 두 분이 있습니까? 아닙니다. 이 두 분은 하나입니다. 이것은 전기와 비슷합니다. 발전소에도 전기가 있고 우리 가정에도 전기가 있습니다. 그러나 오직 하나의 전기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그리스도는 하나님 우편에서 간구하시고 우리 영 안에서 간구하십니다. 30절에서 사용된 동사가 모두 과거 시제로 되어 있다는 사실에 주목하기 바랍니다. 이 구절을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영화롭게 하심은 장래 일어날 일인데, 왜 바울은 영화롭게 하시리라고 하지 않고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라고 말합니까? 영화롭게 하심은 아직 일어나지 않았지만 바울은 과거 시제를 사용합니다. 이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성경을 단지 문자로만 읽는다면 우리는 어려움에 빠질 것입니다. 내가 묻겠습니다. 영화롭게 하심은 이미 이루어졌습니까? 왜 사도 바울은 여기에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라고 말합니까? 당신은 영화롭게 되었습니까? 성경은 우리가 이미 영화롭게 되었다고 말합니다. 30절에서 언급된 모든 것, 즉 미리 정하시고 부르시고 의롭다 하시고 영화롭게 하셨음은 이루어진 사실입니다. 미리 정하셨다라고 말한 데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그것은 이미 과거에 이루어진 행동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라면 또한 부르셨다라고 말할 수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아직 부르심 받지 못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들을 부르심 받게 하기 위해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이미 의롭다함을 받았지만 새로 믿는 사람들은 의롭다함을 받을 것입니다. 더욱이 우리 중에 누구도 바울 자신을 포함해서 영화롭게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바울은 모든 것을 과거 시제로 처리했습니다. 우리는 시간의 제한을 받는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어떤 유명한 교사는 하나님은 영원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늘에는 시계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분은 영원한 하나님이십니다. 그에게는 시간이 없습니다. 당신은 언제 영화롭게 되었습니까? 당신은 영원 과거에서 미리 정하여졌고 부르심을 받았고 의롭게 되었으며 영화롭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눈에서 볼 때 그분의 관점에서는 모든 것이 이미 이루어졌습니다. 만일 영화롭게 하심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어떻게 사도 요한이 1900여 년 전에 새 예루살렘을 볼 수 있었습니까? 그는 꿈을 꾼 것이 아니라 실제로 그것을 본 것입니다. 당시는 장래 일에 관한 예언들로 가득한 요한계시록에 사용된 거의 모든 동사들이 모든 것이 이미 이루어졌음을 가리키는 과거 시제로 되어 있음을 주목해 본 일이 있습니까? 내가 이런 말을 하는 이유는 이것이 30절 다음에 31절이 오는 이유를 설명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미리 정하심은 이미 보장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는 보험회사가 필요 없습니다. 우리의 칭의와 영화롭게 하심도 영원한 하나님 자신 안에서 보장되며 보증됩니다. 이 땅에는 그분과 비교할 만한 보험회사가 없습니다. 그분 자신이 가장 큰 보험회사입니다. 우리의 구원과 칭의와 영화롭게 하심이 보증되는 이유는 그분이 이미 모든 것을 성취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 느낌으로는 영화롭게 하심이 장래에 일어날 것이지만 하나님의 관점에서 그것은 이미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님에게는 모든 것이 시간 안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미리 정함과 부르심 받음과 칭의와 영원하게 됨은 시간의 문제가 아니라 영원의 문제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보증됩니다. 영화롭게 하심. 영광의 자유 안에 있는 하나님의 아들들의 나타남. 영화롭게 하심의 문제를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먼저 19절을 보겠습니다. 피조물에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의 나타나는 것이니. 계시란 휘장을 벗기는 것을 의미합니다. 어떤 물건이 휘장으로 덮여 있다가 어느 날 그 휘장이 제거될 때 그 감추어진 것은 나타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들이지만 휘장으로 덮여져 아직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주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었지만 이 땅에 계셨을 때 사람의 육신으로 가리워져 있었습니다. 어느 날 산 위에서 그분은 휘장이 벗겨져 나타난 바 되었습니다. 우리도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들이지만 아직 휘장 아래 있습니다. 어느 날 이 휘장이 벗겨질 때 우리는 영화롭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아들들이 휘장 아래로부터 나와 나타날 것입니다. 그 후에 온 우주가 하나님의 아들들을 바라볼 것입니다. 피조물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기를 고대하며 애타게 지켜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오 오직 굴복케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노릇 탄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본 것처럼 온 피조물은 허무함과 속박과 썩어짐의 종노릇 아래 있습니다. 피조물의 유일한 소망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날 때 썩어짐의 종노릇 한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입니다. 모든 피조물이 지금은 허무함과 썩어짐 아래 붙잡혀 있지만 하나님은 이러한 현재의 상태를 왕국으로 대체하실 것입니다. 현재의 상태는 허무한데 굴복하고 썩어짐에 종노릇하는 상태입니다. 그러나 장래에 올 왕국은 하나님의 영광의 왕국이 될 것이고 나타난 하나님의 아들로 이루어지는 왕국이 될 것입니다. 이 왕국이 나타나는 그때 모든 피조물이 자유하게 될 것입니다. 피조물은 이 왕국이 오기를 고대하고 있으며 애타게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22절은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한다 라고 말합니다. 우주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기를 기다리는 가운데 탄식하며 해산의 진통을 하고 있습니다. 그뿐 아니라 그 영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탄식하여 아들의 명분, 곧 우리 몸의 구속을 기다립니다. 24절에서 바울은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라고 말합니다. 이 구절에서 언급된 소망은 영광의 소망입니다. 우리 중에 누구도 일찍이 이 소망을 본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그것은 완전하고 참된 소망입니다. 어떤 소망은 우리가 그 일부를 이미 보았으므로 부분적인 것입니다. 그러나 영광의 소망은 완전한 소망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 한 부분도 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소망을 참음으로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함께 나누어가지. 5장 2절은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한다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9장 23절은 우리를 영광 받기로 예비하신 바 긍휼의 그릇이라고 말합니다. 이 영광은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들로 나타나는 우리가 참여하게 될 장래 올 왕국의 나타남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이 영광 안으로 부르셨습니다. 그리스도 자신이 우리가 고대하고 기다리는 영광의 소망입니다. 우리의 소망은 우리의 영광으로 나타나게 될 그리스도 자신이십니다. 우리는 이제 이 영광의 소망 안에서 자랑하고 즐거워합니다. 우리는 우리가 영화롭게 되는 그 날에 이 영광을 나누어 가지게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나타날 때 우리는 그분과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운명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어질 수 없는 후사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케 되며 도살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이것은 분명히 고난을 말하는 것이지만 다음 세 구절은 이렇게 선포합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우리는 패배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우리는 더욱 이기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왜 우리를 그토록 돌보시며 우리를 위해 그렇게 많은 일을 하십니까? 그것은 단지 우리가 그분의 사랑을 받는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그 누구도 우리를 그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그분은 일단 우리를 사랑하시면 영원한 사랑으로 영원히 사랑하십니다. 우리를 그분과 끊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분은 우리를 사랑하시며 우리는 그분의 사랑을 받는 자들이기 때문에 언젠가 우리는 거룩하게 되고 변화되고 형상을 본받고 영화롭게 될 것입니다. 바울은 매우 지혜롭고도 깊은 사람이었습니다. 내가 전에 지적한 바와 같이 그는 하나님의 세 가지 속성, 의로움, 거룩함, 영광에 따라 로마서의 세 부분을 구성했습니다. 그러나 결국 바울은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끕니다. 최종적으로 우리의 보장은 하나님의 의로움과 거룩함과 영광뿐 아니라 그분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란 무엇입니까? 사랑은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그분의 마음에서 흘러나옵니다. 의로움은 하나님의 방법이고 거룩은 하나님의 본질이고 영광은 하나님의 표현이며 사랑은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의와 거룩과 영광을 말하고 나서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끕니다. 왜 하나님은 그분의 의를 나타내셨습니까? 사람이 타락하여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문제가 발생했으므로 그분의 의가 필요했습니다. 왜 하나님은 그의 거룩을 행사하셔야만 합니까? 그것은 사람이 세속적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그분이 택한 세속적인 사람들을 모두 거룩하게 하셔야 합니다.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분의 영광을 주셔야만 합니까? 그것은 그분이 택한 자들이 모두 천박하고 비천하며 누추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우리를 변화시키기 위해 그분의 영광을 행사해야 합니다. 그러나 원래 하나님의 마음에는 무엇이 있었습니까? 그것은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의와 거룩과 영광을 행사하시기 전에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사랑은 근원이고 뿌리이며 모든 것의 근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미리 정하시기 전에 사랑하셨고 우리를 부르시기 전에 사랑하셨고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전에 사랑하셨으며 우리를 영화롭게 하기 전에 사랑하셨습니다. 모든 것 이전에 그분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의 사랑에서 비롯되었습니다. 사랑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역사하신 모든 것의 근본이며 이 사랑은 그분의 마음입니다. 사랑은 구속, 칭의, 화목, 성화, 변화, 형상을 본받은 영원하게 하심을 포함하는 하나님의 영원한 구원의 근본입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사랑하는 마음에서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구원이 완전히 성취된 후 그분의 사랑이 우리의 보증으로 남아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구원의 근본일 뿐 아니라 구원의 보증입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영원 보증에 관해 말하는데 영원 보증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우리의 보장은 그분의 사랑입니다. 31절에서 바울은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미리 정하심과 부르심과 의롭다 하심과 영원없게 하심에 관해 무슨 말을 할 것입니까? 우리에게는 할렐루야 라는 말밖에 할 것이 없습니다.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이제 우리는 이 말씀을 더 깊이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영원 전부터 그분의 마음으로 우리를 사랑했기 때문에 우리를 위하십니다. 그러므로 그분의 사랑이 우리의 보증입니다. 바울은 5장 8절에서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라고 말함으로써 이 사랑을 언급했습니다. 이것은 실제로 하나님의 사랑을 소개하고 추천하는 말이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었을 때 성령은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마음에 부었습니다. 바울은 로마서 5장에서 사랑의 문제를 언급했지만 그것을 충분히 다루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미리 정하심과 부르심과 의롭다 하심과 영원롭게 하심이라는 넓은 범위를 포함할 때까지 기다렸습니다. 그 모든 기록을 끝내고 나서 바울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완전한 계시를 우리에게 제시할 적당한 시간과 장소에 도달한 것입니다. 바울은 이 사랑이 우리로부터 나온 것도 아니고 우리에 의한 것도 아니며 하나님 자신에 의한 것임을 알았기 때문에 어떤 것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음을 깨달았습니다. 이 사랑은 우리로부터 시작된 것이 아니라 영원 안에서 하나님에 의해 시작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우리가 이 모든 일에 넉넉히 이긴다고 말할 수 있었습니다. 바울은 어떤 것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라고 확신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이라는 구절은 매우 중요합니다. 왜 바울은 이렇게 말했습니까? 그 이유는 하나님의 사랑이 그리스도 예수와 관계없이 보여지면 문제가 될 것을 바울이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떠나서라면 성질을 내는 것과 같은 조그만 죄라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어지게 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하나님 자신 안에 있는 사랑일 뿐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기 때문에 모든 것이 보증되며 우리는 어떤 것도 우리를 그 사랑으로부터 끊을 수 없음을 확신합니다. 당신은 보증되었습니까? 바울은 보증된 사람이었습니다. 바울은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라고 확신했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스스로 이길 수 있다는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사랑이시며 그리스도가 승리자임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리스도는 우리를 위해 모든 것을 성취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하기 때문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그분의 사랑은 우리의 보증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의로움과 거룩함과 영광 안에 있을 뿐 아니라 그분의 사랑하는 마음 안에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라고 말한 고린도후서 13장 13절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근본입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우리를 이끌어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거룩과 하나님의 영광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하는 마음 안으로 인도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현재 있는 곳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우리의 영원한 보험 증서입니다. 만일 사람들이 당신에게 보험 증서가 있느냐고 물어본다면 이제 당신은 나에게는 보증서가 있습니다. 나의 보험 증서는 로마서 8장 31절부터 39절까지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마음에 있는 사랑으로 보증되어 있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보증되어 있습니다.